안녕하세요. 거듭남의 시간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분석적이고 많은 신학서적을 읽어야만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참 많이 공부하고 논증하며 살았던 한 분, 하나님을 분석하려 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굽이굽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며 당신의 존재를 알리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41세 나던 해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93세에 잠드셨는데 41세에 저를 낳았으니까 상당히 이제 늦게 출산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몹시 좀 약했어요. 어려서는. 그렇게 어려서 잔병치를 좀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어머니의 그때 뭐 예수님을 뭐 알거나 그냥 그런 때도 아니었는데 느낀 그 모성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아, 내 고통을 저는 어려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몸이. 그래서 내 고통을 하나님이 아닌 그 우리 어머니가 내 고통을 전가해 가시는구나. 이걸 어렸을 때 느꼈어요.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이 몸이 약해서 혓바늘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돋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이 혓바늘을 우리 어머니가 내 혀를 핥아 주셨어요. 그게 어떤 민간 처방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 혓바늘을 내게 주십시오. 이 혓바늘을 아픈 거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내가 어디 아플 때마다 어머니는 꼭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픈 것을 내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제 머릿속에는 아, 내 고통이 전가돼가는 이런 그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평생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타인들에게 이렇게 그 배려하시는 부분들이 남달랐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어쨌든 그렇게 성장하면서 중학교 입학해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저는 이제 어떤 친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그 친구가 좋아서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시라고 이제 그렇게 전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두통이 좀 심한 같은 그런 병 증세도 있고 그래가지고 병을 낫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이제 디디게 됐는데 그때 제가 처음 접한 것이 이제 성경을 접하고 이제 교회라는 곳을 처음 접한 거죠. 그때 성경을 읽는데 특이한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창세기 기록이 아주 굉장히 그 신비하고 황당무계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신비하고 이렇게 이런 글을 쓴 책이 있네. 그래서 싹 빠졌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정말 배를 깔고 저거 책을 볼 정도로 성경에 깊이 빠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거의 한 1년 남짓 안에 성경을 그 나이에 1독을 다 해버린 거예요. 청년기,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끝난 한 20대 그때까지도 연속이 됐어요. 연속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그때 이제 더불어서 이제 연구했던 게 예언을 이제 깊이 같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 예언을 연구한 것들이 근데 깊이 다가오질 않아가지고 그때도 다니엘서의 그 신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시록에 대한 부분들 같이 연구를 했는데 마음에 오질 않았어요.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어머니의 그 양상을 보면은 어머니 또 전혀 또 다르게 빛을 정말 확실하게 받은 그런 면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갖췄던 품성이 정말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하게 볼 수가 없고 그 말씀을 그분의 입술로 말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그것들이 사람에게 굉장히 그 감화를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 나나 또 내 아이들, 이, 아, 그때는 결혼 후죠. 이런 것에 끼쳐진 그 영향들을 보면은, 거의 너무나 이게, 그, 불가사의하게 느껴지는 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접했다고 느꼈는데, 전혀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제 이런 의문을 간직한 채로 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교회의 소위 마당을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나이가 차니까 이제 군대를 가고, 군대에서도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고, 그 다음에 군대를 제대한 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을 찾아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이제 좀, 그때 이제 청춘의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우디를 갔다 와가지고 오니까 이제 29살 막바지, 그러니까 이제 30살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때였는데, 그때 이제 어떤 우리 집사람을 그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독교 냄새가 풀풀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게 좋아서. 그래가지고 정말 그 신앙 하나로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에 대해서 굉장히 극진하게 정말 섬기는 자세로 했던 거는 그 신앙의 그 저력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타성에 젖어서 교회 생활했던 것이었지, 무슨 그 삶의 어떤 그 진리의 어떤 깊은 면목을 갖추어서, 그래서 뭐 어떤 영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뭐 깊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 깊고 어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또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거의 그 깊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너무도 고요하고 잔잔하고 요동치지 않으면서 어떠한 길을 쭉 가고 있는 일종의 그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그런 신앙이었죠. 그래서 그 집사람은 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쪽에 축이 있었고, 저는 항상 죄의식과 더불어서 마음에 투쟁하는 것들이 계속 남아있었고, 그러니까 부인하려니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려니 또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 계속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 갔다 와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생활을 계속 했으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자리까지 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동료들이 좋은 자리까지 간 사례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 형하고 같이 이제 어떤 그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제가 주어졌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메리트가 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우디에서 벌어온 돈을 다 이제 거기에 투자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기술을 개발을 하고 하면서 사소히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업이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기술이 됐어요. 그 건축 구조에 사용되는 기술인데, 그 넘버링, 이게 그 번호를 받는 기술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대한민국 건설 뭐 교통부 건설 신기술 메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여타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됐던 거죠. 내 머릿속에서.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지내온 세월들이 보니까 거의 한 40대 후반, 그때까지 계속 됐었어요. 40대 후반까지. 그 삶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지금과 같은 그 구도를 그대로 가고, 성경도 내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잘 피우고, 또 성경 보면서 교회도 다니고, 이러면서 좀 더 발전한 곳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 삶을, 목마름을 찾는 방편과 합리화하는 방편이 두 개가 동원된 게 뭐냐면, 다른 신학을 연구하는 것들, 또 소위 자유주의적인 신학, 그리고 어떤 나중에 범신론적인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불교도 연구하고 뭐 별 종교를 다 연구하는 어떤 시간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행복했었어요. 왜? 내 지적인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듯한 어떤 숨통의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때는 정말 많은 신학사적도 보게 되다 보니까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당신들은 우물한 개구리다 하는 식으로 그 가르침을 주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 행동들을 했었죠. 근데 아무도 제가 그 무장된 그런 이론들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허약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그 방편이라는 것들이. 그러면서 내가 들어왔던 것을 그 사람들은 다시 되뇌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울림이. 그 메아리는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게 섭렵했고 나는 그리고 스스로 관대한 사람인 양 이렇게 됐고 왜 그러냐면 무당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신이 깃들어 있는 것에 대한 그 존중감 이런 것들 다 표현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나한테 적이 없죠. 굉장히 관대한 사람. 그렇게 변모가 돼가는 과정에서 고요한 시간이 닥치면 나는 그런데 뭐지 나는 정작 낮에 그렇게 많은 진리를 말한다고 내가 떠들어댔던 그 정작 나는 뭐지 정말 신이 계신 거야? 이 의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그 중심에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없어요 그게. 근데 그거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절박감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공백이 무엇으로 많이 메꿔지냐면 어차피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은 내가 써야 되니까 사업에 전력하게 됐었죠. 전력하면서 이 한국 사회가 소위 그 말하는 그 비즈니스 이게 얼마나 추악한지에 그것 일면을 다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한 과정 속에서 기술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건설회사들 삼성이니 뭐 현대니 뭐 이런 건설사들을 망라해서 우리 기술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취급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이 굉장히 부의 축적에 대해서 뭐 볼 것 없이 막 따놓은 당상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내게 다가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그 뭐 뭡니까 그 제도적으로 이제 용어도 잊어버리는데 제2, 제3 이런 금융권에서 이렇게 기업에다 투자해 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관계된 것들 그리고 소위 공기업에 이제 우리 기술과 관련된 건교부에 관련된 공기업에서 직원들이 오히려 거꾸로 우리 쪽에 투자를 해 오는 사람들 이렇게 막 장밋빛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계단을 또 올라서 점프해서 올라서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규모의 자본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어떤 한 사람을 영입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이제 차입해서 쓴 것이 이게 이제 고수를 만난 거예요. 나는 기술자인데 고수를 만난 거예요. 이제 그 투자의 고수. 그 사람은 증권회사의 지점장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저를 망하게 하려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투자자로 들어오면서 회사를 소위 말하면 우리 이제 그 주식의 가치가 이제 막 커지니까 이것을 이제 세속적인 말로 표현 말아먹을 계획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건 기획을 해서 들어온 건데 저는 그걸 전혀 눈치 못 챘고 그래서 회사의 모양은 세상에 펼쳐놓기 너무 좋은 상태에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의 수중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온전히 망했어요. 아 이거는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을 했죠. 재판을 하기 시작하면서 1심, 2심, 3심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 세월이 한 10년이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사업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다 가라앉아요.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그 사람은 주식 장사에서 자기 돈 다 빼가고 저거 하고 재판만 가지고 길게 그냥 끌고 가는 건 이런 양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법관들은 사실 불의한 법관이거든요. 의로운 법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두 재물에 성경이 말한 불의한 법관이 뭐다 하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하얀 것을 까맣게 만들고 시나리오를 또 만들 줄도 알고 그래서 사건의 본질을 다른 축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1심에서 이겼다, 2심에서 패했다가 뭐 이런 과정들이 거치면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야 될 지경까지 가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양쪽 주먹을. 그러니까 잠을 못 잔 거예요, 사실. 근데 피곤하니까 잔 거죠, 술 먹고, 술김에. 근데 원한이 이 주먹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쥐가 나가지고 이걸 억지로 피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사람 얼굴도 이제 흉악해지고, 그리고 이제 머리도 급속하게 하얘지고, 그게 40대의 머리 하얘진 게 지금 이 머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건져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간절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 성경이라는 것을 잡고 있었고 또 기도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근본에 대해서, 삶의 근본에 대해서 계속 열망하는 것이 있었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럼 도덕적으로 내가 좀 하나님께 저지른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 속에서 또 회개도 바치고 참 묘한 신앙, 묘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헤어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사단이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건데 하늘에서는 굉장한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 생명을 놓고. 그래서 아, 그게 그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께는 그 긴 세월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구나. 나중에 이제 그 깨달은 바들인데. 어쨌든 그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소위 말하면 뭐 1억 정도 뭐 이런 걸 이제 돈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손신을 다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재판 미천하고 뭐하고 하면서 재판 비용만 한 3, 4천만 원? 막 이렇게 나가고 막 이러면서 다 변호사님 좋으신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지점까지 가냐면 카드가 필요한 때까지 갔어요. 카드를 빌어서 뭘 이게 해서 당겨서 쓰고 또 갚아야 되고. 왜 그러냐? 그때까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 다른 잡을 갖기가 힘들었어요, 마음에. 그것이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 이겨야지. 이기면 다 끝나는데 뭐 내가 왜 지금 직업을 어떻게 내 머리를 번잡하게 왜 직업에다 바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거두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나버리고 나니까 이제 더 할 게 뭐 있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깔고 앉아 살고 있는 서면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반은 빚이 있는. 어떻게 하지? 근데 아,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결국은 내 죄됨의 문제가 기인해서 다른 것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방편으로 이런 곤경을 그대로 이렇게 허용하신 거 아닌가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근데 시골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골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내가 너무 시골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흙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이게 사업은 지금 생각해 보면 치열하고 경쟁적이고 좀 이게 숫자에 민감하고 이래야 되는데 경쟁력, 경쟁심이 없고 제 성격이 또 숫자에 굉장히 둔감하고 어떤 추리를 해서 마음에 굉장히 묻어드는 그런 것보다는 좀 피상적인 것, 막 하늘 또 좀 소위 말하는 좀 낭만적이고 좀 이렇게 이상적인 것, 그리고 근원적인 것. 나는 뭐지? 뭐 이런 거. 왜 따 살지?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의미가 하늘, 뭐 천문, 왜 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어려서 또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 식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는 그것이 내게 위안을 많이 줬었거든요. 어려서부터. 근데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게 다 망하고 나니까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턱턱 들어오더라고. 그래, 이제 더 이상 이렇다 하게 할 바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시골로 가야 되겠는데 시골을 갈 수가 있나? 나는 생각할 때 한 5억쯤 있어가지고 그 소박하게 생각했었어요. 한 5억쯤 마련해서 땅을 얼만큼 사고 텃밭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그래도 이렇게 가려면 한 5억은 필요하잖아. 차는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면 그 전원 생활? 그러나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5억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5억? 지금 너 5천만 원도 없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지금에 맞춰서라도 가야 내가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전혀 도시에서만 큰 사람이고 나도 도시에서만 큰 저도 도시에서만 큰 사람이기 때문에 시골에 대해서는 충남 공주에 살고 있는 누님 집에 왔다 갔다 한 그 기억 가끔 가서 일 도와주고 그 기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지 하니까 정말 막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더니 이제 귀농학교라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귀농학교에 가서 농촌을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머리로 시골 갈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찾아보려고 거기 가서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막 생계를 찾아가지고 오더라고. 거기 다니면서 몇 달간을 교육받으러 다니면서. 그러니까 갈등이 서로 부부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쉽게 동화가 됐어요. 시골 가자는 것 쪽에. 그래서 어디로 가지 해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귀농학교에서 소개해준 땅들을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한 게 전국을 투어를 하게 된 거예요. 쫙 전라남도 강진 땅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착한 곳이 수개월 만에 그거 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때로 눈물도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정착한 곳이 충청남도 공주. 그 공주 땅에 내려오는 거 홀로 내려왔으면 그것도 괜찮았을 텐데 내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있으려니 하고 찾아보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귀농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는 불신자였고 근데 나는 시골 가는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이거는 정말 낮아진 상태로 가지 않으면 실패한다. 정말 자급자족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자기도 그렇다. 그래서 그럼 됐다. 뭐 거칠 것이 없구나. 갔는데 그는 속으로 돈을 벌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같이 집 짓고 같이 살아보자 했는데 그게 곡절 끝에 그에게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황당했던 거고 이제 홀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을 의존적인 게 있었구나. 그 홀로 해야 된다고 한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지? 그때에 참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걸어온 이야기 속에서 걸어온 것들이 매일 주마등처럼 스치는 거예요. 이제 매일 밤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그러다가 정말 이제 잃어버릴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람에게서 취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함 속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진리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컴퓨터에다 쳐놓고서 그때의 생애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촉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그것도 뭐 좋은 모습으로 뭐 이렇게 어떤 뭐 기대감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도 세상에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남이 널려 있으니까 뭐 어느 교회에 뭐가 어떻고 뭐 어느 종교가 어떻고 또 제가 연구한 것들이 바탕이 있으니까 그냥 정말 그냥 진리라는데 눈에 탁 띄인 것이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글을 본 거예요. 그게 강병국 목사님이었어. 이걸 딱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비판을 하지? 그래서 쭉 찾아보면서 비판하는 글과 또 어느 분이 또 이분에 대한 옹호하는 글을 또 쓴 반론을 쓴 글을 같이 올려놨는데 그걸 또 같이 봤어요. 근데 제 상식으로 비판한 사람, 나는 전혀 편견이 있을 수 없는 입장인데 비판한 사람은 좀 몰상식하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것 같고 이 답변을 쓴 사람은 굉장히 뭐지? 여기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 글을 쓴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생애 빛이 뭔가를 그때에서 찾아본 거죠. 그 통로에서 찾아보니까 강병국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이제 알레르기에 있어. 목사 이러면 일단 알레르기에 있었거든. 교회에 그러면 알레르기에 있듯이. 이건 또 무슨 교파냐. 그러니까 아 자기는 교파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 교파가 없다고 하는 교파도 있지 말하자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지 그러면서 찾아봤어요.
참 고난이 많은 인생길을 달려왔군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더 이상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을 때 재물에 대한 기대와 미련까지 깨끗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고통이 극에 달해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바로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방편으로 곤경을 허락하신 건 아닐까라는 간증을 하셨는데 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얻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의 학교, 그 풀무불 같은 고난 가운데서 낮아지고 겸손해지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남았네요. 긴 인생 여정길을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다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고난과 방황 속에서 드디어 진리를 찾게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은 행복이 가득했었고 불안이나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쉼이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지거나 부족해선 안 되었고 나를 더 나타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시 찾은 그때의 행복을, 순수함이 묻어있는 그 행복을 우리와 함께 당신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생예비 바이블 카페.